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아웃도어 RV 레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매주 좋은 만화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문화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만화책 읽어준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만화책 읽어준 남자입니다. 저는 글 쓰고 진행하는 김홍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업데이트가 하루 늦어졌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저번 11화 방송이 나간 이후에 그 평소에 제 방송을 즐겨 듣고 또 논평도 자주 해주신 어떤 지인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뭐 요지는 정말 제가 물론 제목에도 느닷없는 시사특집이라고 했습니다만 정말 너무 느닷없어서 매우 당황스러웠다.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갔는데 소극장에서 프로젝터로 영화를 틀어주는 느낌이었다 하면서 뭐 그다지 신통치 않은 비유를 하시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매주 만화 이야기를 본인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시사특집에 좀 실망스러웠다. 뭐 이런 아주 뭐 애정이 묻어나는 의견이셨죠. 그 비판 감사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2회로 돌아와서 오늘은 저도 역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시작부터 끝까지 만화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볼 만화 역대 순정 만화 판매 순위 2위 순정 만화계의 막장 드라마 국내외로 엄청난 팬을 거느린 야자와 아이의 나나를 이번 주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방송 제가 SNS 홍보를 하면서 제가 조금 주저하게 되는 게 이 만화가 현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휴재 중이라서 일단 이 만화를 과거에 재밌게 보신 분들일지라도 내용이 아마 가물가물하실 테고 또 이 만화를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셨을까에 대한 확신이 좀 없습니다. 작품을 선정할 때마다 가끔씩 내가 너무 터무니없는 작품을 지금 내가 추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망설임이 있거든요. 물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훌륭한 작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청취자분들이 다시 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드시게끔 한번 이 작품을 가볍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나나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인기가 정말 많다는 거겠죠.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각종 미디어 믹스화 되어가지고 거의 모든 작품이 평균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고 영화의 OST도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그리고 음악을 다룬 만화라서 영화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음악을 다룬 만화라서 이 일본 유수의 뮤지션들이 이 만화 극중의 밴드를 이미지화한 헌정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순정 만화로 이례적으로 게임도 발표되었고 나나 신용카드까지 일본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만화 본 작품이 있기는 어느 정도냐. 일본 내 역대 순정 만화 판매 순위 2위 무려 4천만 권을 뛰어넘는 대단한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권당 발행부수 200만 돌파는 1위에 랭크된 작품도 이루지 못한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본 순정 만화 판매 순위 1위 작품 대체 어떤 작품인가?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그놈의 꽃보다 남자입니다. 자 한국 내 순정 만화 판매 순위 1위 제가 저번 시간에 다뤘었죠. 청계형 작가의 오디션. 그럼 일본에선 꽃보다 남자, 한국에선 오디션.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이 정도의 판매고를 기록하기 위해선 이 순정 만화의 주 독자층인 여성 독자들만으론 불가능하다. 남성 독자들을 폭넓게 흡수해야 이 정도의 판매고를 기록할 수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 때문에 꽃보다 남자를 제가 다시 들춰봤거든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다시 들춰보신다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멜로드라마, 뭐 코믹 멜로, 하이틴 드라마 이런 장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클리셰가 총 집결된 작품이다 라는 걸 아셨겠지만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실 겁니다. 뭐 가장 큰 축을 이루는 이 신데렐라 스토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건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남자 주인공은 늘 돈이 많고 잘생겼지만 성격은 꼭 개팍해야 된다. 그리고 삼각관계를 이루는 이 쿨하고 여자보다 더 예쁜 또 다른 남자 주인공이 존재하고 그리고 늘 남자 주인공하고 티격거리지만 꼭 결정적인 순간에 이 극한의 여성성과 매력을 어필하는 본인 혼자서만 평범하다고 말하는 여자 주인공. 그리고 도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여자 주인공에게 끌리는 여러 남성들. 그리고 이들의 거듭된 오해로 빚어지는 끝없는 사건 사고들. 이 남녀 주인공을 갈라놓으려는 남자 주인공의 표독스러운 어머님. 뭐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다시 보시면 거의 헛웃음이 나실 정도로 정말 지독하게 익숙하지만 또 뭐랄까요? 소년 만화의 스토리 전개, 방경인의 스토리 전개를 순정 만화 시켰다고 할까요? 이런 대단히 타이트한 재미를 선사한다. 스토리는 조금 질질 끌지언정 순정 만화가 빠지기 쉬운 감수성의 함정에 절대 빠지지 않는 작품이다.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만화를 선에서 놓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야말로 명불허전. 정말 꽃보다 남자는 꽃보다 남자였던 거죠. 그리고 오디션은 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2000년대 후반에 등장했던 이 병마 코드를 마치 예언이라도 한 것 마냥 신들린 개그 센스를 보여주는 대단히 명랑한 만화였다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꽃보다 남자와 오디션. 한국 일본 순정 만화 판매 순위 1위. 두 작품 모두 남성 독자들도 깔깔거리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순정 만화다라고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다룬 작품 나나는 어떠한가라고 물어본다면 일단은 이 두 작품만큼 남성들의 이목을 대번에 확 끄는 작품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비교적 대사가 많고요. 겉으로 드러난 사건의 이면보다는 상대적으로 인물의 심리, 특히 여성의 심리를 중점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작품이 앞서 두 작품보다 단연코 앞서고 남성들의 어떤 이목을 잡아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이 작품 내에서 흘러넘치는 온갖 자극적인 설정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줄거리는 나나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성의 성전과 연애담입니다. 작품 초반부만 해도 이 두 나나가 도쿄에 올라와가지고 우연히 같이 살게 되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이 두 소녀의 꿈과 뭐 사랑, 우정 이런 걸 그릴 것 같았던 이 만화는 후반부로 갈수록 급격하게 어두워집니다. 이를테면 출생의 비밀, 집착, 불륜, 심지어 마약, 원조교제, 원치 않은 임신, 연예계 비리 이런 복잡한 요소들이 뒤로 갈수록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결코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자극적인 스토리를 선호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품은 꽃보다 남자나 오디션에 비해서 보다 명확하게 여성 독자들을 타겟으로 한 만화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경이로운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막장적인 요소들이 가져온 시리어스함이다. 이런 건 부인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물론 이만의 막장성이 마찬가지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 이를테면 임모 작가님이나 문모 작가님의 어떤 그런 드라마가 보여주는 그 막장성과 그 의미와 개념이 완전히 같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게 같다고 해도 저는 이런 막장적인 소재를 맛깔나게 버무려서 이야기를 꾸려가는 건 역시 전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작품의 주인공들부터 잠깐 살펴보죠. 말씀드렸지만 이 만화의 주인공은 나나란 이름을 가진 두 여성입니다. 먼저 이 고마치 나나, 통칭 하치코, 작품 내에서 강아지로 불리는 이 인물은 말하자면 보통의 20대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요소들을 분명히 최소한 하나씩은 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쩌면 드러내길 꺼릴 수도 있는 이런 그 20대 여성들의 모든 속성들이 예외 없이 극대화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고마친 나나란 인물은 대단히 게으릅니다. 그리고 허영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다스럽습니다. 우유부단합니다. 남자의 외적인 조건에 유독 집착이 심합니다. 그리고 어리광 부리기도 좋아하고 외로운 걸 못 참고 노력보다는 쉽게 사는 편을 택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달콤하고 예쁘고 귀여운 것에 유난히 집착하고 별다른 꿈도 없이 귀여운 신부가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인 자신의 욕망에 너무 솔직해서 여성의 입장에선 상당히 비호감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작품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뭐 여자 세계를 잘 알지 못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런 인물이 있다면 이 그들의 세계에서는 참 씹히기 쉬운 인물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걔 남자 엄청 밝혀 뭐 이런 정도로 폄하될 수 있는 그런 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의 나나가 만화 속에서 주요 남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단점을 가진 인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성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란 거죠. 또 다른 나나를 보죠. 이 오사키 나나라는 여자를 보면 여자는 록밴드에 보컬을 하고 있고 굉장히 아름답지만 쉽사리 말을 걸기 힘든 그런 차가운 용모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어싱, 화려한 화장, 그리고 비비안 웨스트우드 같은 펑크룩을 즐겨 입고 하여튼 겉으로 보았을 땐 정말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처럼 보이지만 정말 사실은 이 만화에서 가장 나약하고 여리면서 집착도 강한 그러면서도 자신의 욕망에 좀처럼 솔직하지 못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두 나나의 관계 변화가 이 만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분명히 외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 전자의 나나 우리가 강아지 하치코랑 말한 이 나나가 후자의 나나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의지하게 되는 형국일 거라고 생각들고 실제도 그렇게 전개가 되지만 사실은 이야기가 뒤로 흘러갈수록 이 후자의 나나가 이 강아지 같은 나나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게 돼버리는 집착하고 구속하게 돼버리는 이런 두 여성의 관계 변화를 주목해보는 게 이 만화를 제대로 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추어서 이 두 나나의 꿈과 우정, 사랑의 청춘 스토리는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만의 특징 중 하나는 매 회의 시작과 끝을 두 나나가 미래의 시점에서 서로에게 쓰는 편집말로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본편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도 때로는 이후에 비극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전자의 나나, 이 하치코가 동경했던 연예인과 관계를 가지고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 작품은 급격하게 어둡고 불길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두 나나에게 집중됐던 이야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예를 들면 두 밴드의 일원들 그리고 서로의 소속사 연예인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인간관계가 심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얽히게 되는 개개의 사건들이 비교하자면 이 한 사건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꽃보다 남자나 오디션에 비해서 이 나나의 모든 사건들은 항상 좋지 않은 마무리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 남은 찌꺼기 같은 요소들이 사건을 또 점점 어지럽게 만들어가죠. 더불어 매회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이 두 나나의 편지에 등장하는 여러 암시들 역시 점점 심각해지면서 대체 이 만화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고 독자들을 초조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언급한 마약, 불륜, 강간, 출생의 비밀 같은 이런 요소들이 여기에 휘발유를 붙죠. 우리가 소위 막장이다 라고 대중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자극적인 요소들이 여기에 마구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자극적인 설정에 대해서 뭐 칭찬하거나 혹은 뭐 비난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허구의 이야기는 윤리적 가치는 전혀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이 만화의 막장성을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들보다 한두 점쯤 더 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작품의 메시지가 이 막장성에 결코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어떤 드라마들은 보통 그 반대입니다. 메시지는 매몰되고 막장적인 요소가 이야기의 어떤 조미료가 아니라 작품 그 자체로 기능하게 되는 경우가 해석하기도 너무 많습니다. 이 만화의 막장적인 어떤 설정들은 그 드라마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픽션의 윤리적 잣대를 대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중고등학생들에게 선뜻 추천하는 게 꺼려지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이 타란티노의 펄프픽션 같은 영화, 분명 영화사적으로 매우 훌륭한 영화죠. 하지만 미국 학부모협회가 뽑은 가장 해로운 영화 1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 나네란 만화 정말 가끔씩 혀를 내두를 정도의 막장성을 보이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만화가 어떤 품격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만화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성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가본드 편에서 작가의 말로서 인용한 말이 있죠. 긍정적인 무언가를 내포하지 않은 이야기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막장 스토리가 단지 그 막장서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너절한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그것이 메타포 혹은 우화처럼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면 그건 충분히 작품으로서 이유 있는 막장이 되겠죠. 이 작품은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덧붙이자면요, 이 나나란 작품엔 정말 수많은 남녀 캐릭터들 간의 매우 복잡한 애정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만화에서 가장 애절한 사랑은 참으로 독특하게도 남녀 관계가 아닌 주인공 두 나나 간의 사랑입니다. 동성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들의 우정이라고 부르기에도 어딘가 불편한 이 두 나나의 관계가 작품 속에서 독자들의 가슴을 가장 많이 울리곤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지금 2009년부터 이 작품이 계속해서 지금 연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작가분의 건강이 얼른 회복되어서 이 품격 있는 막장 드라마의 결말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홍계 마체 읽어준 남자, 다음 주에는 다시 오랜만에 우리 한국 만화 다룰 시간이죠.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글 쓰고 진행하는 김홍기입니다. 감사합니다.